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경기도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한국군 비무장지대 내 소초 전방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군은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DMZ 내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는 서너 명의 북한군 추격조를 포착하고 MDL 접근금지 경고방송을 세 차례 실시한 뒤 K3 기관총으로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들려오는 등 북한군이 맞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한국 측 지피 인근으로 피탄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망명병사는 초급병사로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군인은 4차례에 걸쳐 4명이며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총 9차례,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충청북도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오늘 오후 큰 불이 나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건물 2층 목욕탕에 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과 목욕탕,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사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49대, 소방인력 60여명, 헬기 2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지만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엔총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오늘 열리는 유엔총회는 아랍권과 이슬람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은 각국의 표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해군기지 임대를 49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군함 등이 배치돼 있는 타르투스 러시안 해군기지를 49년 연장해 장기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핵 추진 함정을 포함해 11개의 선박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에 해군기지를 두고 공습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항구 도시 라타키아 인근에 흐메임 공군기지를 개설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오늘 조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카탈루냐 지방이 통합정부 아래 정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서며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잔류를 지지하는 측과 독립을 찬성하는 측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제 오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진 말라드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7km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 알아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중서부 전선을 통해 남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연습인 키 디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초급 병사가 또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일반 주민까지 합하면 15명에 달합니다. 과거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북한 군인과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한국 망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병사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망명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이날 오전 9시 24분쯤 개인 화기인 A기 소총을 휴대하고 망명했습니다. 이번 망명은 지난달 오모 씨가 총상을 입은 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지 38일 만입니다.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는 하지만 오 씨처럼 총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앞서 20일엔 북한 남성 두 명이 동해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당국은 올해에만 북한군인 4명, 주민 11명이 모두 9회에 걸쳐 선박과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인 1명과 주민 4명 등 5명이 망명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인들의 한국 망명이 잇따르자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 요소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1일 VOA에 여러 복합적 요소에 따른 동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그런 동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 다음에 김정은의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여러 루트로 이 남한의 문화라든지 자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표출되는 현상이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 센터장은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와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가 느슨했다면 더 많은 탈북 행렬이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인 이윤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어린 병사들과 젊은 주민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복합적 상황이었죠. 그 동기는 상강가에 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관계로 또는 불합리한 또는 뭐 압박을 받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체제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친척이나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결심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현 체제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우선 깨달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어렸을 때 현 체제가 그들한테 대국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까웠던 부모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를 부정하는 데 부담이 없죠. 상대적으로.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소형 목선으로 20일 동해상을 통해 망명한 북한 남성 2명도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에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정부의 배급이 아니라 부모와 장마당의 의지에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김 씨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나 체제에 대한 환상이 매우 적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대북 방송 등을 통해 세상 소식에 상대적으로 밝고 한국 노래에도 익숙한 북한 젊은이들에게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달갑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방 전문가인 김모 씨는 이날 VOA에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부분의 직접적 이유는 상관과의 갈등과 부정, 처벌에 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대평형 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이 한국 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 병사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음식물을 훔치다 상관에 적발돼 싸운 뒤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망명한 또 다른 북한 병사 역시 자신의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망명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병사 정대한 씨는 하지만 21일 VOA에 상관과의 관계나 부정만으로 망명 이유를 딱 제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뭐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너무 또 사람마다 다 자기 네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냥 뭐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뭐 사관들과의 사이도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근데 뭐 또 나만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북한군 군인이 한 해에 4명이나 망명한 건 200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코리아 DMZ협의회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지난 2002년에 소총 두 정을 소지한 채 도라산역 인근으로 망명했고 5년 뒤인 2007년엔 북한군 15사단 초급병사 차남철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채 대성동 마을 동쪽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8년엔 북한군 장교가 판문점 인근으로 또 부사관 한 명은 강원도 철원군 철책을 통해 2010년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서 각각 병사 한 명이 망명했습니다. 2012년엔 병사 3명이 각각 서부와 동부전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2015년엔 강원도 중동부 전선을 통해 병사 1명이 그리고 지난해 역시 같은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중부전선에서 병사 2명이 차례로 망명했고 지난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오모 씨가 총상을 입은 채 망명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 중엔 적어도 박사학위 소지자 2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망명 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대한 씨는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오 씨처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새로운 꿈을 잘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 험난한 길을 왔구나라는 힘들게 왔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온 친구는 그래도 특별히 뭐 성격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인데요.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로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예. 이 개막일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북한 측 움직임을 더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맹 간 민감한 현안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경우에도 훈련을 연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연기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압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을 전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시기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한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은 중국이 주장해온 이른바 쌍중단과는 다른 것이죠?
예, 쌍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한 두 나라가 검토 중인 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부분에만 국한된 조치이며 올림픽 이후로 훈련을 늦추는 것일 뿐 중단이나 취소와는 무관합니다.
미한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겹쳐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다면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내년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ICBM을 발사한 지난 11월 29일 이후 110일간 추가 도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면서 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관측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만큼 정치적, 기술적으로 추가 도발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미한 두 나라의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의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50일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요.
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대북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북한이 이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좀처럼 고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올림픽 기간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경기장 입장권 판매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알파베리 외무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외무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베리 장관은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르키나파소 외무부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르파소에 따르면 베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르키나파소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민간 차원에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총리가 무역과 경제, 재무 장관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르키나파소는 다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모든 사업적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 장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이 미화로 680만 달러에 달했고 대북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에는 3,78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관련 제품과 광물, 전기 전자장비, 광학기기, 의료장비, 조립식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7대 교역국인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단도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인도가 북한으로의 수출을 대폭 축소했고 태국 역시 교역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잇따라 단절하면서 북한 무역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수전 썬튼 현 차관보 대행은 90년대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외교관입니다. 최근 발언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높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썬튼 지명자가 대북 접근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전 썬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9월 뉴욕 외신 기자클럽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I myself worked on this problem back in the 90s and was involved in it in the 2000s. The last two times we had negotiations on this program. And unfortunately, we have not been able to get the North Koreans to abide by.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며 입을 연 손튼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를 놓고 꽤 오랜 시간 씨름을 해왔다면서 자신 스스로도 90년대 초와 2000년대 이 문제에 개입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북한은 과거에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당시 미국이 추진해온 방식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화나 협상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대북 정책 역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You know, all options being on the table is also, you know,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is quite serious about and is willing to really push hard to get some progress on this issue.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꽤 심각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세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협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손튼 지명자의 올 한 해 연설과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압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That is exactly what the strategy that we've devised together with all of our international partners is aimed at, bringing unprecedented.
미국이 국제사회 협력국들과 고안한 전략은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종류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1991년 국무부에 입부해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와 구소련 나라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부대사를 역임한 손튼 지명자는 국무부 중국 몽골 국장과 한국 경제담당 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동아태 부차관보로 활동했으며 올해 3월 대니얼 러셀 전 동아태 차관보가 물러나면서 대행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올해 6월 백악관에 손튼 지명자를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스티븐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반대에 부딪혔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앞서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와 크리스티안 휘튼 전 국무부 대북인권부특사, 마이클 디솜버 변호사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친 뒤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중한 조사 끝에 미국 정부가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가볍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와 다른 파트너들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gre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Japan have seen our analysis and they join us.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사설 회사들이 미국의 분석을 검토했고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킨 북한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공격을 추적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관련 기관을 밝혀냈고 다른 안보 업체들도 이런 분석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가 공격을 받아 일부 병원이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을 찾아내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민감한 비밀 자료를 검토했고 과거 북한이 이용했던 사이버 도구와 스파이 기술,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는 등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수가 발생할 경우 미국 안보의 명성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eople operating keyboards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a North Korean actor can be launching from places that are not in North Korea. So that's one of the challenges behind cyber attribution. We're comfortable in this case though that it was
북한을 대신해 전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워너크라이는 북한 정권이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st week, Microsoft and Facebook and other major tech companies acted to disable a number of North Korean cyber exploits and disrupt their operations as the North Koreans were still infecting computers across the globe.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컴퓨터 기술 관련 업체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의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 세계 컴퓨터들을 감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해커들이 공격에 이용했던 계정들이 폐쇄됐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 cyber issue has come on the heels of his other decisive actions so it leaves us with little room left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but we will continue.
보서트 보좌관은 이번 북한의 사이버 문제는 미국 정부의 여러 단호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드러나 추가 압박을 가할 공간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현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통신망 침투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두 18개 나라 은행에 대한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건 크게 개선된 분석 기법과 북한의 취약한 인터넷망 때문이라고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 대사가 밝혔습니다. 기어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이런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국과 해군 범죄수사대 등에서 일했던 기어스 대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When a nation state makes that call, it's
한 국가가 이렇게 공격 배후를 특정했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분석은 물론 간첩 활동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 등을 동원했을 겁니다. 또 여러 국가들의 안보 담당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많은 국가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갖고 있고 공격 근원지를 찾는데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공격 배후를 알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방첩 활동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확한 배후를 알아내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워너크라이 공격과 과거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what we call a cyber attack is there's the not only is
사이버 공격의 흥미로운 점은 전술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기도 많다는 점입니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분쟁이 발생할 때 교란을 준비하는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랜섬웨어 공격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전혀 이용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의 동기도 돈을 버는 것인가요?
Korea is because North Korea is under sanctions and they would like
북한은 현재 제재를 받고 있고 자금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원격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배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배후를 찾는 데는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격을 가한 국가들의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계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간첩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간첩 행위를 한 국가에서 추방시키는 정도가 현재 국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겪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선 돈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Well,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s very tough because we've had so many instances.
북한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행동은 많은 규탄과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조처가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일으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사용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북한은 이번 공격으로 많은 돈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랜섬웨어를 통해 저렴한 방법으로 돈은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year especially,
최근 목격했듯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세력은 백악관이나 미 중앙정보국, 미 국가안보국에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 계획 등을 훔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이 연결된 이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I think to some degree they can do it by themselves. But
북한은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상황에선 협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한다면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들 국가와 협력해 얻는 건 뭔가요?
North Korea would have you know quite some limitations given its connectivity.
북한은 내부에 있는 연결망이나 IT 기술 경험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방 세계에 북한은 쉬운 상대입니다. 북한 안에는 컴퓨터와 통신망 그리고 이들에 연결된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감시하거나 차단하고 교란하기가 쉽다는 거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나서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니 해킹 당시 NSA 국장은 북한 소행인 것이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공격이 만약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격 출처가 매우 넓을 겁니다. 따라서 찾기가 어렵고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특정해야 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배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보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닌가요?
Yeah, the United States is very careful, I think, to say, and if you listen to Vladimir Putin.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이버 공격이 미래의 전쟁이라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한계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백악관 서버에 침입해 대화 내용을 24시간 감시한다면 매우 좋은 간첩 활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보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계산하기는 어렵죠.
일반 군사 공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이버 공간은 매우 복잡합니다. 탱크와 탱크가 맞붙거나 전투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인 대결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가할 수 있죠. 평시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어도 일정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할 수도 있겠죠.
사이버 공간에선 많은 실험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소니 영화사 공격 이후 북한 네트워크망이 잠시 단절된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일을 했다고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으면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금융권에 접근한 것을 막는 사이버 공격을 핵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겁니다. 국가라면 이런 선을 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 대사로부터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와 한계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충돌 시 중국의 대응은 두 나라 중 누가 먼저 공세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는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금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진 시기라며 북한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난징공구 부사령관을 지낸 왕웅광 예비역 중장은 중국은 북한과 접경지역에서의 전쟁에 대비한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따라서 중국은 점점 더 불안해하면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비태세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잔우지 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핵 추구가 초래할 고도의 긴장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방안 선택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원활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My recent experience in China the last six, seven weeks has been that Chinese are seeing the United States.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았던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워싱턴의 징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실제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군사적 방안을 개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미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방안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both and probably equally. I think Kim Jong-un presents the more immediate and frustrating reality.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불만스러운 당면 현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느끼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는 등 중국은 북한과 미국 지도자 모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스팀슨 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also other Chinese experts who pointed out that the war is not imminent.
중국에는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다른 전문가들도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평가할 때 진보적인 견해뿐 아니라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한 전문가들도 전쟁이 내일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실행 가능한 대비책으로 군대 동원과 국경 경비, 북한 난민 유입 대비,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 폐기 준비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nflict as a preventive war.
맨스필드 재단의 잔우지 대표는 북한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무력 충돌을 시작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동조에 원조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지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중국은 동맹에 따른 의무를 무효로 하고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not China may not support Kim Jong-un's regime, but China will support.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로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군이 최전방 부대에서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매우 다양한 음악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송출된 음악은 1980년대 인기 가요였지만 걸그룹 등 신세대 음악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음악이 북한 병사들의 대남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군 심리 전단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북 확성기를 통한 한국가요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송출한 가요는 가수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군 심리전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0여 곡을 북한 지역에 송출했다며 이 가운데 날 보러 와요가 14회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날 보러 와요는 1980년에 나온 곡으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날 보러 오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대표곡인 거위의 꿈과 나훈아 씨의 부모는 8번이 각각 송출돼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출시된 거위의 꿈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거나 묶이지 말고 당당하게 벽을 넘어 꿈을 펼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나훈아 씨의 부모는 1979년에 출시된 가요로 부모님에 관한 정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다린 건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 북한의 네 번째로 많이 송출된 음악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 밖에 태진아 씨의 잘 살 거야 조영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2위 안엔 오래된 노래뿐만 아니라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총상을 입고 망명한 북한 군인이 병원에서 즐겨 듣는다는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그린 팔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올해 많이 송출된 노래들은 최전방의 북한 군인들을 의식한 듯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펼치라는 내용의 가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송출됐던 거북이의 비행기, 양희은 씨의 내 꿈을 펼쳐라 등도 꿈과 희망을 담은 가사들이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프로그램 성격과 종류, 청취 대상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휴전 후 수십 년 동안 방송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송을 재개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구성된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인 정대한 씨는 VOA에 북한 군인들이 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거나 세상을 달리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북 방송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막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처음 나온 군인들한테는 공포스럽기도 하겠죠. 굉장히 네, 공포스러울 거예요. 좀 무서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신세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며 한국 사회를 더 동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씨는 하지만 북한 군인들끼리 자기 생각을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나마 대부분 그런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경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복적인 음악을 통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년, 2년에는 그걸 거부감을 갖지만 3년, 4년, 5년을 들으면 밤마다 들리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음악이 밤마다 들리면 처음에는 그냥 가락을 듣고 흥얼흥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조심하는데 이게 한 1년, 2년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꿈이 뭐야? 왜 저런 노래를 하지? 그런, 그러니까 왜 날아가고 싶다고 해? 날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초적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북한군인 출신 탈북민은 확성기 방송을 들으면 제대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을 정도로 감성과 이성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한 씨는 자신의 주위엔 방송의 영향으로 탈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선에다가 이렇게 수화기를 연결하면 가끔씩 한국에서 하는 그 대북 방송이 들린대요. 그걸 듣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북경 쪽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도망치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방송이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박 위원은 음악이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며 즐거움과 쾌락 등과 관련이 있는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의 음악을 듣는 북한 병사들의 뇌에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 북한 군인들이 즐거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과 정확한 정보, 비정치적인 일기예보 등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석경 교수는 다양한 음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꿈을 꾸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사회나 외부 사회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음악을 해도 되는 사회. 그게 나도 저기 가 볼 수 있게 가면 어떤 사회가 저기는 어떤 사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요 송출 실태를 공개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중부 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망명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관련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선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수뇌부를 더 자극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 기구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OSCE 강요회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가 지금 당면한 모든 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의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민스크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강제 합병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통치권을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이양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고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유럽의 동반자들과 함께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유지할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관련 협정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우크라이나 특별감시단은 올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특히 지난 11월 도네츠크와 루안츠크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이런 폭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반정부군에 무기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하며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그의 대리인들이 특별감시단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별감시단의 의무대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순찰 중 희생된 미국인 조셉 스톤 씨의 희생과 용기,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과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할 것이며 이 기구의 제도와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